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가끔 이 역사서들은 이렇게 흐름을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7절까지 쭉 읽고요. 여러분들이 8절 9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가 이름이 바닥에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최근에 제가 어느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참 슬프고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슬프고 두렵다. 슬프면 슬프고 두려우면 두려웠지 왜 슬프고 두려웠을까? 그 어르신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 인생 헛살았다. 갑자기 슬퍼지더라고요. 왜 슬플까요? 제가 인생에 거의 종착역까지 다 오셨는데 종착지에 도착할 쯤 되어보니까 목적지를 잘못 온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왜 두려울까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볼 때 다시 돌이키고 다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의 이 두려운 마음이 제가 옆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존 파이퍼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한 주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던 것입니다. 그 단어는 허비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낭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헛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인생을 낭비했다는 의미죠. 헛살았다는 의미는 인생을 허비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비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헛되게 산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뜨고 보니까 종착역이 다 오셨습니까? 눈을 뜨어서 보니까 돌아갈 주님의 나라에 가까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슬프고 두렵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 다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들으시고 마음의 찔림과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말씀대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시면 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으로 들어가는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요. 여러분 모세를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 됩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소위 북한에서 김정은 동지를 할 때 우리의 민족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민족의 영원한 소망이시오. 하늘의 별을 따다가 모든 하늘의 별의 주인공이시오.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도 모자랄 사람이 모세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시절에서 노예의 생활을 청상케 했던 장본인이고 광야에 40년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간단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도 보면 딱 한 단어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이제 여러분 그다음부터 선포해 보세요. 시작. 예,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러신 것 같아요. 얘들아, 그 정도로 슬퍼하면 됐어. 너희들의 인생을 살면서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모세도 내 종일 뿐이지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광야에서 40년 동안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 너희는 일어나 너에게 약속한 땅을 향하여 요단이라는 땅을 건너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뭐하라고요? 가라고.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확하게 들렸을 것이.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가 들립니까? 제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낭비하지 마라 인생을. 왜 모두 다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거라.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구구절절히 길게 쓰신 이유가 우리 인생들을 재해석하기 위하여 주신 메시지죠.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 세 정거장으로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 정거장, 두 번째는 광야 정거장, 세 번째는 가나안 정거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 부류는 인생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 정거장에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아직도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뭐 어느 정거장을 가고 싶으세요? 노예 정거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노예 정거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에 애초부터 노예로 산 것이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70명 되는 가족들을 데리고 숫곳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을 하다가 이 민족이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여서 그 민족이 위협이 되니까 말살 정책을 피죠. 그러면서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예로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죠?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뭐 했다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노예 정거장의 세태죠. 자,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신앙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것입니다. 아직도 노예 정거장에 계신 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에 죄의 종노릇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인생을 펼쳐갑니다. 소위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는 내 주먹만을 믿고 산다. 아니, 저도 뭐 상담을 가끔 하면 목사님 아직 하나님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직 내 실력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업적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실력과 판단대로 잘 됩니까? 어느 순간 한계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없이, 신이란 존재가 없이 내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할 때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으로 빠지게 되죠. 뭐 술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여자만 하면 또 여성주의자니까, 남성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많은 중독적인 증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상적인 삶으로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심리학책에 보니까 내가 중독된지 안 된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대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내가 중독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주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떠올렸어요. 지금 시작 떠올리셨어요? 자, 그것을 오늘부로 내가 당장 끊을 수 있다. 장담하고 끊을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고, 아, 내일 정도 끊으면 어떨까? 뭐 일주일, 한 달, 요렇게 되면 중독 증세, 중독 증세. 아, 중독에 헤매이다 보면은 유혹과 쾌락의 바다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곳에서 고통에 있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뭐 하시라고요? 부르짖으시라고요. 구원해달라고. 교회를 온다고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고 그냥 죄의 영향력 아래에 중독 증세가 나의 주인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아직 구원의 백성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하고, 뭐 하시라고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광야의 이 정거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후에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시켰으면 어떨까? 왜 이렇게 센 고생을 광야에 시킬까?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은 계시죠. 야, 내 인생은 광야와 같아. 언제쯤 풀릴까?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간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뭐 구원이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의 상태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서 백성들처럼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훈련장이라고 해요. 그것은 광야와 광야의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연단케 하시니, 다 같이 왜 감사합니다가 적어요?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광야에서 주인을 바뀌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노예로 살아왔고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늘 원망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감사의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훈련한다. 훈련한다. 감사해야 빨리 벗어납니다. 자, 마지막 정거장이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정거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정거장에 있으면 오해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가 장례식에 주로 불렀던 찬송에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일단 여전히 싸워야 할 악이 있고요. 정복해야 할 땅이 있고 이루어야 할 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최종 목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뭐 하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거룩한 전쟁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적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헛된 삶을 안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삶에 만족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속으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요. 속으시는 거예요. 주께서 최종 목적지를 가나안 정거장까지 인도하시러 모세를 주신 것이고 여호수아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최종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지금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의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땅, 가정, 직장, 학교, 사업체.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종 목적지에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인생을 헛되게 살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한 것입니다. 예, 슬퍼하는 건 괜찮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을까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모세가 죽었으므로 내가 슬퍼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죽었으므로 내가 이 슬픔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마음도 없고 할 의욕도 없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이 백성들의 불안함과 슬픔이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하나님께 주신 소망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죽겠다고, 이것이 없어 죽겠고 저것이 없어서 죽겠고 내 인생 이것이 안 돼서 죽겠고 저것이 안 돼서 죽겠고 또 광야의 노예들처럼 또 원망하는 이것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또 하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호수아는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이게 바늘을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이 여호수아 같았어요. 저는요. 여호수아는 항상 대장 군 막 우리가 넘지 못할 막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1장 7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세 번이나 강조합니까? 쫄았어요, 여호수아.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쫄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기 그 극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편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 옆에서 가장 붙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한 짓을 다 봤어, 여호수아.
틈만 나면 모세를 막 대항하고 돌을 들려 죽이려고 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인지라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있겠죠. 이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앞에서 담대하고 내 앞에서 강하라.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진군하지 못하죠.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죠. 또 하나 백성들처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또다시 노예 근성에 나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죠. 그것이 정상인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했으면 제가 힘나게 더 했을 텐데 어디 가서 아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있죠.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뭐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여기 있으세요?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3절을 여러분 읽으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좀 이상한 구조,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세요? 이 단어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은 밟을 땅입니까? 밟았던 땅입니까? 밟을 땅이죠. 미래 시제로 쓰여야 돼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곳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밟는 곳은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밟았던 거다. 이미 주어졌던 거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밟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화면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같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미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광야 땅을 통과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 이미 그 땅은 주어진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7절 하반절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여러분이 선포합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희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이 찾아온다. 여러분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되새김질하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찾지 못해서 밤새도록 그 먹잇감을 찾는데 허기지고 또 허기지고 며칠을 먹잇감을 찾지 못하다가 먹잇감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묵상이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체화될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녹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뭐하라고요? 묵상하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읽으시는 건 중요하고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50점. 성경을 오래 많이 읽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내 것으로 만들 때. 또 하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형통한다, 형통. 그러니 수많은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자랑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제 마음의 양심을 찔르셨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증 있는 삶을 사셔야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다.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었더니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목회 전략을 바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와 함께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야 로그인이 뭐냐 물어봐서 나 로그인을 해달라 하면 아들 손자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셔서 거기 1대1 상담란에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얘기를 저한테 적어주십시오. 뭐 실패했던 얘기도 괜찮고 승리했던 얘기도 괜찮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얘기도 괜찮고 제가 그런 영혼들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좀 서투르시면 직접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것을 손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저 책상에 갖다 놓으셔요. 제가 그것을 읽고 중보하고 함께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단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은 놀라운 승리를 얻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할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님께 주셨어요.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얼굴 보니까 감동이 없으셔서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그리고 혼자 얼마나 싸워보려고 했을까? 제가 그 휴가 동안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임재범이라는 가수입니다. 임재범의 히든싱어를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임재범을 아주 따라 잘하는 모창자들을 이렇게 추려다가 가장 비슷한 사람과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게 이제 그 히든싱어인데 거기에 이제 4~5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임재범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야, 근데 뭐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임재범 앞에서 뭐 말을 못해 말을. 제 인생에 당신을 본 것이 최대한의 영광이고 악수만 하자 그랬더니 악수하다가 막 끌어안고 당신을 봐서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뭐 하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이 모창자들이 갖고 있는 그 감격과 기쁨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을 만난 것이 그래가지고 예전에 청년 때 살았던 LP판도 막 가져와서 사인을 받고 막 난리 법석을 치더라고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부럽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야 너는 나만 즐거워해야 되고 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여러분들 이기적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 말씀 근거지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자 여러분 크게 한번 선펴봅시다. 시작.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라고 하는데 이기적입니까? 자, 또 하나 고린도서 10장 31절 이왕 읽을 거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죠. 여러분 히든싱어의 그 모창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 앞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서는데 떠는 거예요. 기뻐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하나님이 이기적입니까? 야, 너네들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고. 너 내 앞에 서면 너 기쁠 수 있다고. 네가 두렵고 불안한데 나를 만나거나 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 너는 살아날 수 있다고. 너는 나를 만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 그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물며 사람 앞에서 떨고 그 사람 앞에서 희열을 느끼고 감격을 누리는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두렵고 떨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의 기쁨은 커지실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이 속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기도원에서 불렀던 찬송이 요즘에 나이가 좀 드니까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쁜 찬송을 불렀는데 그 타미 워커가 찬송을 불렀던 이 타미 워커가 그 미국 사람인데 이 찬양을 작곡을 하면서 함께 어느 교회에서 크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이겁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좀 까먹었네. 사랑과 찬양 어떻게 보답할 수 있나. 휴롱크가 이거예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한 3,000명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야, 저 기쁨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조아리고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실험하였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럴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은 매일 아침 그 집을 드나들면서 액자에 걸린 것을 보고 간답니다. 그 액자에 걸린 내용이 이거래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게 왜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했던 것이 영원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뽑으시고 목적대로 다 이끄셨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탄생하고 싶어서 탄생하신 분 계세요? 이 자리에? 내가 1950몇 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신 것을 허락하셨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믿습니까? 돌아갈 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면 헛된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만드신 주인의 생각 외에 나를 만드신 주인의 뜻 외에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 헛된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다 지나갈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영원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노예의 정거장에 계신 분들 부르짖어서 그 노예의 정거장에서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정거장에서 살아계시는 분들 말이죠. 광야의 정거장의 삶으로 만족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속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하는 인생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순종함이 없이 그냥 광야에서 치고 볶다 살다가 죽는 인생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뭐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지금 서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된 지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희한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희한한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왜 굳이 발바닥이라고 했을까? 예? 여러분 왜 발바닥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발로 밟는 곳은 이러면 되는데. 히브리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어요. 종만이 맨발로 다닌 것입니다. 돈이 있거나 부역에 사는 사람들 다 신을 신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그때 당시에 다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살 때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내 발에 신을 벗어 나는 종이요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여호수아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군대장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너의 주님을 인정하고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 때 비로소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용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실험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콕콕 집어서 몇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9월 한 달 동안 어떤 기대감과 순종으로 가셔야 합니까? 말씀의 지식, 뭐 아는 거 뭐 중요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 견고한 성과 같은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물리쳤을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태양을 머물고 전투를 하는 그 장면을 들으실 때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 간증문이 되어서 제 상담란에 여러분이 직접 적은 그 노트들이 쌓여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이. 찬송을 한 장 드려보려 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주 없이 살아갔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그런데 돌 같은 내 마음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한다. 아름답죠. 우리 찬양으로 함께 드려보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셔서 요단을 건너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